잠언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의 아버지 주일날 우리 모든 아버지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한문을 우리가 상형문자로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버지가 손에 회초리를 들고 있는 모양을 본따서 만들어진 한문이 이 아비 부자입니다. 아비라는 말을 언뜻 들으면은 우리가 천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말로 이 아비는 아버지의 옛말 또는 준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도 이 아비란 말이 아버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성경 인물 가운데 아비멜렉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비멜렉의 뜻이 아버지가 왕이다 하는 이러한 뜻이고 또 아비가일, 아비가일은 아버지가 기쁨이다 하는 이러한 뜻이고 아비나답, 아비나답은 아버지는 존귀하신 분이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의 이 아버지의 모습은 책망과 격려를 함께 가져다주는 우리의 어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벌하기도 하고 훈육과 조언도 하시는데 그 훈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으면 모두가 다 잘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잘 가르치고 기대해주고 신앙의 본을 보인다고 하면은 자녀들이 다 잘 될까요? 물론 그게 평생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이 자녀가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훌륭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에게는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 사무엘이 늙기까지 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말씀으로 교훈하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무엘의 이 두 아들은 아주 악한 사람이 됐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과 3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의 두 아들이 아주 나쁜 사람이 됐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야비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님을 함께 속인 사람입니다. 형님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서도 거기서 술수를 써서 건강한 양은 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야곱은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니까 자기의 자녀들도 차별 대우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과 4절 말씀이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며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이 이러한 편애 때문에 결국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녀를 잘 양육했던 그런 아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곱의 아들들도 젊어서는 바람직한 인성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첫째 아들 르우벤 역대상 5장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해서 장자권을 잃었습니다. 둘째 아들 그리고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도 여동생 디나의 복수를 위해서 그들의 분노대로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켰던 이 잔인한 행동을 한 결과 그들은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됐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는 열두 자녀들 중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며느리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외 다른 자녀들도 다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도 못했고 또 이 여러 자녀들에게도 부족한 모습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다 잘못돼서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이 됐고 하나님 나라 이 백성, 하나님 백성의 나라를 이루는 큰 축복을 그들은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도 부족하고 야곱의 자식들도 이 부족하지만은 위대한 가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그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또한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계획 때문에 저들에게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지만은 야곱과 그의 아들 열두 지파의 족장들이 되는 위대한 가문을 이룰 수 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과 야곱과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들을 생각해 보면은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이거 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임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뭐 사실 자녀 양육뿐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할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아비 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식을 양육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란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낙심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희망 속에 살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또 잘 자녀를 양육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또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자녀를 징계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자녀에게 아들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징계라고 하는 말씀은 두 가지로 번역하거나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자녀를 훈계해야 그 장래에 희망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개정판이죠. 자녀에게 잘 될 희망이 있으니까 훈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훈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중년이건 그 자녀의 형편이 어떻든지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 또한 상관이 없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확고한 희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어떤 희망이 있는 걸까요? 재벌이 되는 겁니까? 무슨 대통령이 되는 희망일까요? 물론 그게 우리 자녀들의 사명이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근본적인 가치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희망은 그 자녀 자신의 소명을 통해서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행복이고 그것이 또한 희망일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이런 바람이 없으면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 포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미 말씀드렸듯이 자녀의 성품과 인성에 대한 그 가치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더라도 우리 부모된 사람으로서 부모의 헌신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런 바람을 가지고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야 하는 것이 아비의 책임인 겁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바람을 가질 때 우리는 아버지 된 나의 욕심을 이루려고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내 욕심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자녀를 준 것이 아닙니다. 자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라고 자녀 자신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주시려고 다만 우리 가정에 내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더욱이 우리가 자녀에게 내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공평하심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너무나 당연한 일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만, 여러분 우리 가문만 세상에서 계속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고 권세만 누리게 해주시고 다른 가문을 항상 우리보다도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가문에게 지금 현재의 부귀 영화를 주셨다면은 또 다음에는 다른 가문에도 부귀 영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지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을 비교한다면은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모세는 형의 동생이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지만 모세의 부하처럼 사역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이지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여기서 그는 아론이고 너는 모세입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처럼 말을 대변인처럼 남들에게 대신할 것이고 그러면 모세는 동생이지만은 아론의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후손은 계속해서 아론 후손의 지도자가 되고 아론의 후손은 계속해서 영원히 그 가문의 부하처럼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다음 세대에 가서 그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물론 사람의 높고 낮은 것은 인간적인 표현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공평합니다마는 단지 이 맡은 직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하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 세상에는 지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데 그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지위가 모세와 아론 바로 그 다음 때에서는 뒤바뀐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론 후손은 뭐가 됐습니까?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 후손은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이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동생인 모세는 아론이 형이라도 자기가 지도해 왔는데 그 다음 세대에 가서는 아론의 아들들이 자기 아들들도 지도하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모세의 자손이 오히려 아론 자손의 부하처럼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고 내 자손 대대로 부귀 영화나 혹은 내 자녀들이 고위층에 항상 있게 하려고 내가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정하게 다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내 자식만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려고 하고 아주 고위층 이 권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나 자신이 애를 쓰고 있습니까? 또 이를 위해서 온갖 불법까지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치 권력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받을 축복은 세상적인 부귀 영화와 권세와 같은 것을 이어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내 자녀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거기에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고귀한 인생이 되는 것을 참된 축복으로 알고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들에 대한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후손이 모세처럼 큰 지도자가 되지 않고 그냥 레위 사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안에서 얼마나 큰 평강과 축복을 누리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대할 때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자녀 양육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고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셋째는 우리가 받을 우리 자녀가 받을 그 축복은 내가 원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람이 있다면은 오늘 본문은 우리 자녀에게 아비 된 자애가 오늘 우리 아비 된 사람이 자녀를 징계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징계라고 하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징계라고 그러면 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징계는 벌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녀에게 희망을 둔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훈련시켜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이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힘든 훈련 없이는 자녀가 잘 되기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자녀를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내 자식에게 평안만 주지 말고 오히려 힘든 훈련이라도 훈련은 시켜라는 말씀이에요. 자녀가 때로는 고난과 같은 힘든 훈련을 받아야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그 진정한 축복을 그들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정말 우리 자녀가 가치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려면 세상의 부귀 용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지금 이것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 자녀들의 진짜 행복한 인생은 세상 부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라고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보십시오.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양식이 있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이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은 자녀의 적성에 맞게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양식이 있는 정말 그야말로 잘된 부모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양식이 있으면은 자기 자녀들이 자기 부모의 적성에 맞추어 모든 것을 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식들의 적성에 맞추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돕는 것이 자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세상 사람들로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성에 맞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하면은 적성에 맞는 일이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뛰어나게 하셔서 소명도 주시고 소명에 맞는 적정한 이 탈란트도 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것이라고 표현만 하지 않을 뿐이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적성에 맞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진짜 행복한 것이고 이건 세상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다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지혜가 생기니까 세상도 발전하고 세상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깨닫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이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지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해야만 행복하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어야만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며 살아야지 내 자녀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를 위해서 반드시 훈련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훈련받아야 행복한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일이잖아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만 그걸 몰라서 훈련 없이 행복해지려고 하지만은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의 짓이고 세상에도 지혜있고 또 양식 있는 사람들은 다 훈련을 받아야 소정의 과정을 거쳐야 행복한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양식 있으면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자기 적성에 맞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을 순 없으니까 돈도 잘 버는 것을 원하긴 하겠지만은 적어도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수준이 높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훈련을 자녀들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훈련,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훈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훈련, 소명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훈련, 이런 훈련을 받아야 자녀가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우선 교회 생활을 잘하는 훈련을 받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세상에서 훈련을 잘 받으려고 하면은 가장 기본이 뭘까요? 젊어서 어려서부터 학교 생활 잘하는 거잖아요. 직장 생활 잘하는 거잖아요. 자녀가 세상에서 훈련, 세상 훈련도 잘 받는 것이 자녀가 학교에 가서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인성과 기술과 같은 학문과 같은 것들을 잘 키워나가는 이것. 이 학교 생활 잘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 훈련의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훈련도 비슷합니다. 신앙적으로 여러분 가장 좋은 훈련을 받으려고 하면은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서 안내하는 여러 가지 사역에도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맞추어서 살아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나와서 교회 예배와 교육과 친교와 봉사와 그리고 선교와 같은 사역을 함께하는 교회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나와 같이 이렇게 하면은 그에게 두 가지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우선 그런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상급이 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돌보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필요한 축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 함께 성장하게 될 겁니다. 더 좋은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 자녀의 가정도 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훈련을 위해서 기본적인 것은 교회 생활부터 더 잘하게 되면 그 자체로도 축복을 받게 되지만 그로 인해서 신앙이 성장해서 다른 수많은 축복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에게 신앙 훈련과 함께 교회 훈련도 잘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훈련을 시킬 때 여러분 내 욕심을 부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욕심 부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상식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세상 얘기입니다만은 자녀를 자기 욕심으로 키우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목사라고 자녀를 목사시키겠다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내가 교회 나간다고 자녀를 억지로 교회 나오게 해서도 사실은 안 되죠. 세상에서 학업에 욕심을 부리면은 자녀는 학업에 짓눌리게 되잖아요. 돈 버는 것에만 욕심을 부려서 부모가 키우려고 그러면은 자녀는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공부를 해야만 할 겁니다. 성적이 강요될 겁니다.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생이 될 겁니다. 인생 자체가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부모가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자녀의 어려운 심정과 그 형편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 최대한 온유하게 훈련을 시켜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잖아요. 죽일 마음을 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자녀를 그렇게 못 살게 굴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부모가 자녀를 여러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더욱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자녀를 힘들게 하거나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산상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실 때 살인 금지의 계명을 주셨어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그때 말씀을 주실 때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 비방을 하거나 화를 내는 그것도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살인, 말의 살인도 예수님께서는 금하셨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의미를 알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자녀를 죽일 마음을 두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음의 살인이나 말의 살인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녀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신앙 훈련을 시켜야 할 겁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방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긴 사람입니다. 사탄의 세력을 우리는 이겼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녀들도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바람 속에서 꾸준히 기도와 말씀, 또 사랑과 지혜로 자녀의 영적 훈련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희망이 있다는 그 바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게도 가장 좋은 인생이 되도록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녀들에게 희망을 두고 최선의 양육을 해야만 할 겁니다. 자녀가 내 욕심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화내거나 비난하지도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양육하는 아비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나중에 하나님께 지금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정말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말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꽃도 밤도 연양하라 새임보다 살았네 물부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멜때 주의 손을 곧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너
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지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훈육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비의 바람에 순종하는 자녀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로 건강 문제로 힘들게 지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박정숙 집사님, 이영자 집사님, 그리고 우리 나정임 집사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주님 세워주시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전도사님 선교회 계획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먼 곳을 다녀오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왔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도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성 다해 바치는 그 성도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생활을 풍요롭게 하시며 범사에 형통함도 주시고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사용되는 곳곳마다 귀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귀한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